창세기 라이브 스터디 107번 메시지 요셉과 베냐민의 영적인 의미 세 번째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창세기 49장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축복에 대한 기록은 죄인들로 시작하여 우주적인 축복과 영원한 거처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관한 합당한 지식이 있다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과 그분의 영원한 거처에 이르게 됨을 볼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우주적인 축복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적인 축복의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기 위해 이 축복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묘사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환경 안에는 오직 축복, 축복 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그 거처 안에 있을 것이며 우주적인 축복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의 최종 완성입니다.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의 짧은 기록이 성경 전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림을 아는 것은 매우 흥미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두 장에는 죄가 전혀 없지만 3장에서 죄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인은 진정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는 참된 요셉과 베냐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우주적인 축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들이 그 형제들과는 분별된 자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는 우주적인 축복과 영원한 거처의 축소판입니다.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축복 위에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한 축복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과 거처를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서신서들에서 이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서신서들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모든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를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문제를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몸을 말하고 에베소서 2장 22절은 처소를 말하는데 이 둘은 다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에베소서의 축복과 거처가 모두 다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서신서들이 계시하는 것을 말하라고 요청한다면 나는 그것들이 축복과 거처의 문제를 계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면 빛과 이상이 필요합니다. 빛과 이상 없이 서신서들을 거듭거듭 읽는다면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세월을 아끼는 것이나 부지런해지는 것이나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빛과 이상 없이 우리의 전형적인 시력으로 서신서들을 개관한다면 서신서들에서 주로 이러한 작은 항목들을 볼 뿐 축복과 거처는 놓칠 것입니다. 신약은 축복과 거처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매우 많은 탁월하고 놀라운 항목들이 창세기 49장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첫 아들이 루벤이고 마지막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임을 인하여 얼마나 주께 감사하는지. 만일 요셉과 베냐민이 처음 두 아들이고 루벤이 마지막 아들이었다면 모든 것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루벤들이었지만 오늘은 요셉들과 베냐민들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는 내가 오늘의 요셉과 베냐민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밤낮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요셉과 베냐민들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요셉과 베냐민의 의미를 결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요셉들과 베냐민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입니까? 당신은 요셉과 베냐민이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 아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베냐민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뿐만 아니라 나의 양 어깨 사이에 거하십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주적인 축복의 처음 여덟 방면들을 다루었습니다. 요셉에 관한 그의 축복에서 야곱은 옛산, 영원히 작은 산, 영원한 산의 한없음과 같은 많은 시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표현들은 시간과 공간을 망라하여 고대로부터 영혼까지 모든 시간과 하늘로부터 땅 아래까지 모든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합친 것은 우주와 통일하므로 이러한 시적 표현들은 우주적인 축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채우는 축복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시공을 망라한 이 축복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위로 하늘로부터 땅 아래 깊은 바다까지 우주를 충만케 하십니다. 도처에 항상 축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 우리는 모두 이 이상을 보고 이 계시를 가져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 우주적인 축복을 미리 맛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처음 여덟 항목의 축복이 우주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다소 평범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조사해 본다면 생명에 관한 것이 아무것도 내포되어 있지 않음을 볼 것입니다. 거처에 관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는 생명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거처를 포함하는 마지막 두 항목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의 기록이 시적인 것이고 신은 종종 상징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그림이나 상징이 천마디 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아래 49장 25절에서 야곱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말하였습니다. 이 시적인 말에서 태는 생명의 산출, 생명을 낳는 것을 상징하며 젖은 생명의 양육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생물들과 사람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나흘 동안 성취하신 그분의 역사를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해나 달이나 별이나 땅 위의 식물들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축복하셨으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창조의 모든 역사 중에서 하나님은 오직 생물들과 사람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산출하는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으로 축복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것으로 축복받았음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동물의 생명에 적용되어서도 안되며 사람의 생명에 적용되어서도 안되며 영원한 생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가장 높은 생명이요 가장 생산적인 생명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산출하는 생명이 동물의 생명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도 아닌 영원한 생명임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산출하는 생명에는 영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의 많은 항목들이 젖과 태, 즉 산출하고 양육하는 생명을 포함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절에 제시된 묘사를 보십시오. 이 장들에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 생명강에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전체의 중심 항목은 흐르는 생명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하늘의 복과 이슬의 복과 땅의 복과 땅 아래 것의 복들과 같은 우주적인 축복의 나머지 방면들은 모두 현존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다른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장들은 오직 영양분을 주는 어떤 것, 생명나무와 더불어 생명의 흐름만을 언급합니다. 만일 당신이 단지 창세기 49장을 하얀 종이의 검은 글씨로만 읽는다면 산출하고 양육하는 생명의 문제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장이 사용된 시적인 표현들의 영적 의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축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흐르는 강의 축복을 누립니다. 만일 우리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제외한 모든 축복을 누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산출하고 양육하는 생명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절량한 교회입니다. 만일 산출하는 동물들과 인류가 땅에서 제하여진다면 우주의 온 의미는 상실될 것입니다. 우주 전체의 의미는 동물의 생명과 특히 사람의 생명에 있습니다. 남북 캘리포니아에 풀과 꽃과 나무가 있지만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그러한 상황을 보았다면 그들은 축복은 충만하되 생명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땅 위에서 매우 많은 생물들을 봄으로 기뻐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태와 젖, 산출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을 누립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분명 흐르는 생명을 누립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많이 누릴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요셉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축복받았습니다. 우주적인 축복의 마지막 항목은 하나님의 거하심입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분은 선하신 뜻, 선한 기쁘심을 갖고 계십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가정을 갖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당신의 선한 뜻은 더 나은 가정을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살고 싶지 않고 더 좋은 가정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사는 한 청년이 어떤 젊은 숙녀와 결혼하기를 갈망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사는 사람의 선한 뜻은 그들이 결혼한 후 좋은 집에서 그의 아내와 사는 것입니다. 장막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고 나서 성전을 짓도록 하려는 뜻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루에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장막으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뜻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최선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 그분의 거처를 누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이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결국 죄인 아론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거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거처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우리가 우리의 전형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록 당신이 성경을 읽고 많은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상이 임하기까지는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출애굽기는 당신에게 새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리라는 뜻을 가지고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상으로 시작됩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처의 축복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달콤한 축복은 없습니다. 종종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을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축복도 하나님의 거처의 축복만큼 달콤하거나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라 불리옵니다. 주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그분을 쫓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 전체가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축복들 중에 중심적인 축복일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축복이겠지만 그 축복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거할 것입니다. 거하는 베냐민의 어깨 사이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9장 27절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33장 12절은 그에 관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에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따르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어떻게 물어뜯는 이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베냐민의 영역 안에 있었으므로 주님은 물어뜯는 이리인 베냐민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위치해 있던 에루살렘이 유다의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에 매우 근접한 베냐민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왕은 유다에게서 나왔지만 수도 에루살렘은 베냐민 안에 있었습니다. 수도는 하나님의 거처에 위치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베냐민의 영역은 두 어깨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에루살렘은 그 양 어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냐민의 양 어깨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몸의 양 어깨 사이에 있는 것은 머리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3장 12절에 거하는 사람이 곧 머리이심을 가리킵니다.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머리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 안에 머리됨과 주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의 언어는 시적입니다. 몇 해 전 이 구절은 내게 온통 수수께끼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냐민의 양 어깨 사이에 거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체험한 끝에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체험을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 우리의 어깨 사이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된가를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체험할 때마다 머리 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은 또한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날이 맞도록 보호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베냐민을 보호하셨습니까? 계시록 7장 15절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한 장막은 덮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장막이며 장막은 덮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그리스도와 교회 둘 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 교회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거처이고 그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여호와 곁에서 안전히 거함. 신명기 33장 12절은 베냐민이 여호와 곁에서 안전히 거하리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주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이웃에 사는 까닭에 그는 안전히 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곁에 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직 많은 지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오늘의 베냐민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양 어깨 사이에 그분의 거처를 두신다는 것과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시며 그분의 위엄 있는 보좌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하심이 있고 그분은 여기 계시며 우리는 그분 곁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웃입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만일 당신이 성경의 첫 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 관한 이 관념을 취하여 그 빛 가운데서 시편을 읽는다면 시편이 당신에게 새로울 것입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의 거처의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성과 성전과 집과 거처나 장막과 관계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함께 비유한다면 우리는 시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처와 관계됨을 봅니다. 시편들 중 한편에서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단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의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땅 위에 건축하신 거처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땅 위에 거처를 가지실 때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호 거처라 부르며 이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 특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그분의 거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거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주적인 축복의 열 가지 항목 중 마지막이 거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축복들은 거처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항목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거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의 거처를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분은 당신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분의 거처를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두 그분의 거처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거처를 산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처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우리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지만 하나님이 아직 안식처를 얻지 못하심을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처럼 하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안식처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하나님의 안식처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사람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영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일치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사람은 영 안에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런 종류의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하고 통회하며 그분을 위하여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하고 통회하며 그분을 위하여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실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그분의 거처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들, 심지어 근본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의 영 안에 주님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영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의 갈망은 당신의 영이 그분을 위하여 비워지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영이 비어있고 점이 되어 있지 않으며 주님이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영 안에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다른 어느 곳에서 하늘에나 땅에도 하나님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주여 들어오소서, 주여 나는 비어있고 점이 되어 있지 않으며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소서, 내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내 안에 당신 자신이 안주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는지 간에 당신은 그러한 기도를 하여 당신 안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시도록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봉사는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만큼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거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갈망하시는 바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처가 또한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실 때 우리 또한 그분의 거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와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거처에 관한 이 관념은 구약과 신약 도체에서 발견됩니다. 수세기 수세대에 걸쳐 하나님은 거처를 갈망해 오셨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거처에 관하여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나는 내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 25년 혹은 30년 동안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로 한 가지 하나님의 거처를 보아왔습니다. 성경의 많은 장들 속에 거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취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요 그분의 선하신 뜻입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축복받을 때 당신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십니다. 온 땅의 상황을 보십시오. 가시떨기나무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장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실제는 고사하고 그림자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림자를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처 안에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당신은 가시떨기나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처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요셉을 축복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이분은 누구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한 방법대로 풀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분이 누구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분은 의심할 것 없이 그분을 위하여 장막을 짓도록 모세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사셨지만 귀한 재료들로 지어진 장막 얻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선하신 뜻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단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다고 믿습니까? 그들의 구출은 단순히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은 장막이 그들 중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장막이 세워진 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 위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었으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분, 이제 장막 안에 거하시는 분의 선하신 뜻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은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므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주님은 틀림없이 가시떨기나무 안에 계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말해서 교회가 이 지방에 나타나기 전에 주님은 가시떨기나무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장막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여기 있으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은 장막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이웃입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안전하게 거하는 오늘의 베냐민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거처를 체험하고 그 안에 있는 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체험입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잘 어울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걸맞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분의 축복 아래에 있어 왔음을 정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축복의 목적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분의 선하신 뜻을 위한 것이며 이 선하신 뜻은 그분의 거친 교회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원수 사탄에게 사탄아 보아라 오늘 나는 안식처를 갖고 있다. 나의 안식처는 교회이다. 전에 나는 하늘을 나의 보좌라고 말하고 땅을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했지만 나의 안식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했어야 했다. 사탄 내가 내게 말하건대 오늘 교회가 나의 안식처이다. 나는 만족하며 나의 택한 백성 또한 만족한다 라고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로 오늘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만큼 우리의 영 안에서 만족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만족함 없이 많은 곳을 거쳐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것은 집이요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느끼고 만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요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지 않고 장막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축복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처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축복은 우주적이며 이 거처는 영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옛 환경을 포함한 옛 하늘과 옛 땅은 끝나게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처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장담하건대 당신은 영원 안으로 들어갈 때 교회 생활 안에서의 당신의 체험을 회상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 나는 내가 교회 생활 안에서 체험한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것이 사실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깊은 속에 우리는 교회 생활이 영원하다는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